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온전히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소식, 그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느끼는 그런 감격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활에 대한 자세가 아닐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한몸 이루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사는 믿음의 증인들입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이죠.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믿어야 되고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나오는 말씀, 천사가 그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들에게,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고난 중간에 너무나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원한 구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원한 구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구속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셔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만을 깨닫고 죽으신 예수님만을 보고 그것만 슬퍼하고 그것만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로 구속의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은 믿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말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 이 살아나심 부활을 너무나도 우리는 등한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과학과 이성과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주님은 바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한 거죠. 미완성이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거짓말장이로 전락한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이 헛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meaningless.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교리 이상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래,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겠지, 특별히 우리가 타성적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믿게 된다면 그냥 뭐 부활하셨겠지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는가,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서 그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로 역사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건가, 부활의 새 생명이 나에게 또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새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부활과 오늘날 나와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인식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죠.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셨는데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삶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믿어야 됨을 각성시키면서 셋째로 천사는 구체적 상황으로 주의 부활을 또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체적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이요. 아주 단순한 말이죠. 와서 보라는 것은 너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확신하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직접 너희들이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고 확인하라. 확신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들에게 그 천사들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확신시켜 주는 이 확신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무덤에도 간 적이 없고 살아나신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나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심과도 우리는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나를 여러분 자꾸만 죽이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점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다 죽어있는 자라는 걸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꾸만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는 죽은 자예요. 근데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꿈틀거리는 옛 본성을 죽이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개념으로 의식하셔야지 다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분들이에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동참함을, 그 부활의 동참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자로의 삶을 사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천사는 권면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자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는, 자기만 그 부활에 대한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르는, 이르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부활의 증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무서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서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여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먼저 무서움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초자연적인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 그 여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부활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같으면 박수치고 신나고,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구나 하고 막 너무 기뻐서 좋았을 텐데, 이 여자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현장 앞에서 무서워했다, 무서움이 있었다. 이 무섭다는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떨리고 공포심이 유발되었다, 공포심에 휩싸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fear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외 사상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데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구하여야 될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구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 사상, 무서운 거, 이 무서움, 두려워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렵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 바로 이 두려움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서움,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무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무서움을, 이 두려움을,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가 느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을 지새우면서 고기를 잡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배에 채워졌는데 이 잠기게 됐다, 가득 찼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두 배의 체험에 배가 가라앉았다는 말이에요. 가라앉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y began to sink, 가라앉다,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헬라 성경에 맞는 번역입니다.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배가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막 신이 나가지고 와 이런 일이 다 생겼나 하고 너무 좋아할 텐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 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그 배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봤던 베드로 바닷사람 아닙니까? 뱃사람 아니고 담대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서워해.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런 말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현장,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도 성전에서 두려워했어요. 경외심을 받았어요.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 죄성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초자연적 기적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그 단순한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허락 앞에서 기적 앞에서 그는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의 그런 죄성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여인들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무서움이 하나님이 정말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온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령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기적의 역사 앞에서 그 부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움을 가지고 그 기적의 역사 앞에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기적의 역사 앞에서의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들은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무서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또 한 가지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면서 경외하지만 그 떨미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분명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기적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큰 기쁨이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 앞에 영어로 great joy라고 되어 있어요. NSB 영어 성경에 직역한 성경에는 great joy, NIV 성경은 이 great이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잘못 번역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것은 great joy예요.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그들을 흔들어 놓은 그들에게 감격을 준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이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에 감격하는 압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예수 믿을 때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대요.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lorious joy and inexpressible joy라고 합니다. glorious joy, 영광스러운 joy and inexpressi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즐거움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서 뒤섞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큰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glorious joy와 and inexpressi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벅찬 감격과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서 용서 숨치는 이런 더 큰 기쁨이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기쁨이 나의 삶을 나의 문제들을 압도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이게 뭡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자들이,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복음의 다름박질,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나만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려고 여러분 다름질치는 믿음의 경주,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전력 질주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무덤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다름박질, 그런 다름질치는, 영적인 다름질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름질칠 때 구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대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을까?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천사가 한 말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부활에 대한 conviction,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전력 질주하고 믿음으로 질주하고 경주할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희생하며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런 놀라운 평강의 위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전에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들이 벌써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질주가,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인격적 만남이 우리 예수님과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오후에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겉으로만 보여주는 신기루와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지주의라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출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보일 뿐만이다. 그런 현상이다.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보기만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가서, 아니 무덤을 떠나서 그 발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그런 실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의 영적인 질주를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이 상황에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바깥에서 지금 무덤에서 막 다름질하다가 만났는데, 그 무덤에서 다름질하다가 무덤을 떠났는데 제자들로 알리려고 하다가 바깥 길거리에서 다름질할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경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자,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알므로 참다운 경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진정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확증하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앞에서 기적 앞에서 두려움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자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부활의 증인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